요게복음은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수많은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은 죄가 없이 유대인들의 고발을 당하고 죄 없음을 드러내고서 지금 죄인이 되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을 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라고 말하며 더 나아가 다른 로마로 가는 사람들을 두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아구스토 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보기에 죄인인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로마로 호송하게 되어가는 죄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의 일행을 두고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바울은 로마로 가는데 이를 우리로 죄인이 아니라고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24절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향하여 가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행하면 어떤 결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와 수많은 경우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경우와 그 근거들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고 또한 그 가능성의 최고조를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경험 가운데 근거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하게 될때 그것은 그런 일을 일어날 가능성이 최고조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그 말씀이 우리의 경험 가운데 한 번도 경험되지 않았고 우리가 보기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확신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확신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가 누구인지 믿는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약속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은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그가 누구인지를 알며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라고 하는 이 안심하라는 말은 그냥 권고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고가 아닙니다. 안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확하게 이루어질 사건을 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막연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서로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바울 자신이 유라굴로 가운데, 서르디스 가운데, 또한 구원의 어떤 여명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폭풍 가운데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 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바울 일행이 당한 상황입니다. 둘째, 바울 일행에 대한 바울이 일행에게 요구한 그 요구입니다. 셋째, 바울이 일행에 대하여 즐거워하라고 한 이 요구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바울 일행이 당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로마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상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죄로 풀려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따르는 일행과 제수들과 또한 자신들을 호송하고 있는 이 아구스도데의 백부장 율리오와 같이 배에 승선하였습니다. 지금 바울은 단순히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목적으로 가지 않고 도리어 그곳에 가서 주의 교회를 보기를 원하였고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상하리만큼 이 바울이 호송되고 있는 과정을 상세하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오늘 이 사도행전 24장부터 쭉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유대로부터 끊임없이 그는 재판을 받고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 안 합니다. 그냥 갔다라고 말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기록한 데는 아마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문은 누가가 바울 일행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한 일행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내용을 두고서 지금 누가와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냐인 아리스도다고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우리라고 기록함으로써 바울과 다른 제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단순히 제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울과 다른 제수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형이나 법정 구속에 처해질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바울과 다른 제수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아구스도 백부장 율리오는 이 제수들을 호송하였습니다. 호송 과정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누가는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지만 항해에 대하여서 바울의 말만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그가 항구에서 겨울 지내기를 불편함으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이 이룬 줄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율리오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겨울 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곳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베닉스에 가서 지금 우리가 쉬자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향하여서 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즉 불편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좀 더 편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면서 이런 항해 가운데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왜 니느웨행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갈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곳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풍세를 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남풍이 순하게 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항해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 날,
7절에서 여러 날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9절에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좀 부정확합니다. 이 번역은 차라리 많은 시일이라고 번역해야만 합니다. 즉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간의 경과를 통하여서 지금 항해하기에 위험하게 되어졌다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 날을 머물렀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일이 지나였기 때문에 항해하기에 어려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국가적으로 금식일 속죄일이 지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일은 7월 10일 대속죄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7월 10일은 통상적으로 9월 말 아니면 10월 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10월에는부터 4월까지는 항해가 장려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고대 자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5월 27일에서 9월 14일 사이는 안전하고 3월 10일부터 5월 26일과 9월 14일부터 11일 사이에는 10월 11월 11일 사이에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3월 11일 사이는 극히 위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날들입니다.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항해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항해하게 되어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이런 말을 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 이런 날이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에 위험한 날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날을 두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즉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는 게 불편하고 그런 말이면 우리는 움직여 가야 하겠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람이 순풍이 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가 충족되어집니다. 하나는 지금 이 배에 탄 율리오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항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는다. 겨울이 나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가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주와 선장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더 많은 항해를 해야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순풍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경험으로 보게 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을 보면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강풍은 동풍을 의미하는 단어와 북풍을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북동풍이 지금 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은 지금 기상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라굴로로 말미암아 배들이 쫓겨가고 있고 키를 잡을 수도 없고 방향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해와 별과 달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20절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향도 알지 못하고 키를 잡을 수도 없고 풍랑을 일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오늘 본문에 나는 쫓겨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밀려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바울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경험, 자연현상을 따른 아우구스토대 율리오와 그 선장은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배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바울은 그 배에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스타라는 말은 단순히 한 사람 바울, 한 신자 바울이스타라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로마로 가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로마로 가야 할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한 신자가 있기 때문에 그 신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입니다. 로마로 가야 할 한 사도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율리오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전에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던 율리오와 선원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바울이 일행에 대하여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배가 파선에 가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서르세스적 모래톱을 만나게 되어지면 배가 깨질 것입니다.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해와 달과 별도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선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없으니 갈 방향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는 지금 풍랑 가운데 뛰놀고 있습니다. 모래톱에 부닥치게 되어지면 배는 깨어질 것입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상황을 담담하고 단순하게 적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표현들을 말한다고 한다면 자포자기 상태에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율리오가 미항에서 겨울나기를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고 선주와 선장은 배를 통하여서 항해하여 소득을 올리려고 하였기 때문에 순풍을 만나자 그들의 경험대로 이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라굴로를 만나 더 이상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선장도 할 말이 없고 율리오도 할 말이 없고 그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제 풍랑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미항에서 한 말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우리의 생명에까지 타격을 끼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은 일어나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여 준 말입니다. 신적인 말이었습니다. 단순한 한 인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강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즉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겉면 이런 말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겉면이 아닙니다. 명령의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하느냐? 너희가 걱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배의 선원과 제수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다른 곳에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라고 말했는데 이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안심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당하는 자와 비교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즉 고난을 당하지 않는 상황을 두고서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자포자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배가 쫓겨가서 서르디스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하지만 서르디스로부터 피할 수 있는 모래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모래톱으로부터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고난당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즐거워라고 말합니다. 풍랑을 맞이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젯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풍랑 가운데 방향을 잡을 수 없고 며칠을 굶고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지만 지금 구원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시 즐거워하라고 구원이 여망이 없다고 하는 그들 향해서 아니 구원이 있고 구원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이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제 배의 선장과 선원, 승선한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말을 단순히 듣는 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 배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에게 배의 선원들에게 바울은 지금 구원이 있는 사람으로 즐거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울이 믿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제에서 생각합니다. 셋째, 바울이 일행에게 대하여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한번 구원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여러분 생명과 여러분의 모든 배에 있는 재산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항해하지 마십시오라고 계시의 말씀처럼 들려지는 그 말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풍이 불게 될 때 바울 너 말은 거짓이었고 이것은 그 말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해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바울은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자신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23절에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두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씀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밝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강풍 가운데 먹지도 못하고 방향감각도 없었으며 구원의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로마 가이사 앞에 가야 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첫 번째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는 정말로 로마로 가야 한다는 그 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아우구스토 대 율리오 백부장에 의해서 호송을 받고 있지만 이 호송 자체는 단순한 죄인으로서의 호송이 아니라 가이사 앞에 가서 어떤 재판을 받기 위한 호송이 아니라 도리어 로마에 가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그 로마의 성도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누가는 단순하게 데오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신들, 우리가 믿는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데오스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가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그는 이 하나님을 야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가운데 자신을 야훼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이름을 알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단순히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밝히지 아니하시고 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신명기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언약의 말씀을 버리면 언약의 저주가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말씀을 버릴 때 이방인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는 자신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자신이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눈이 감겨진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였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였습니다. 저울을 속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에 파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약속에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야훼 하나님은 바울과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없을지라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이 말을 믿었습니다. 이는 이미 바울이 로마에 가려하여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너는 로마로 가야 하고 그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그는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너는 가이사에게 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유라굴로 상황 가운데 너는 나침반도 없고 방향도 모른다. 배는 지금 어디로 머무를지 모르며 쫓겨가고 있고 서르디스 만나게 되어진 배는 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그 모든 사람을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너가 안전하다고 한다면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가 로마로 가야 하듯이 그들도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너희는 배가 깨져서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없는 것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나타났다. 내게 이 밤에 하나님의 내가 소속되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였다고 하는 사실. 이 소식 때문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울을 통해 말씀하실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항해를 하는 순간에 단순히 재산뿐만 아니라 너희의 생명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은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큰 손해를 끼치리라 하니 하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말을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이제 즐거워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손상이 없고 배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취되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원들과 율리오와 제수들에게 전한 이 말씀들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을 두고서 이들이 구원을 얻었다. 단순히 육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구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주와 선장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지금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이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울이 말을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 말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먹으라 그랬을 때 그들은 먹었습니다. 배에 있는 모습을 버리라 라고 말할 때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가 깨어졌을 때 그들은 그 배에서 내려서 이제 헤엄쳐 건너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계시의 말씀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바울은 말할 때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신, 즉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우리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 로마의 성도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울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를 또 한 번 세워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 누구입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에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대하여 예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예라고 말하는 것이 신자의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많은 것들 가운데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께서 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 모든 말씀이 예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직 그 약속만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다시 우리는 사망이 없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사망의 세상 가운데서 죄를 멀리해라. 주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고 하여도 그 주의 계명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주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은 예입니다. 그것이 전혀 성취될 가능성이 없어도 그 말씀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걸음을 걸을 때 그 언약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취하실 것입니다. 아멘.